영적 생명력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로부터 카톡을 한통 받았는데요. 설교 한 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설교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를 창립했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2011년도에 별세하셨지만 참 귀한 많은 사역들을 하셨더라고요. 뉴욕의 갱단 두목들을 전도하고 회심시키고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0대 갱스터들을 위해서 팀 챌린지 사역을 펼쳐가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450여 이상 되는 그런 기관을 또 세우셔서 섹스와 또 마약과 또 그런 깡패들 그렇게 방황하는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회심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생명력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영국이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자성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아주 경종을 울리는 그런 설교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3일 교회가 정말 기승전 예수님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라서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속에 늘 갈급이 있었던 것이 왜 이렇게 한국 교회도 영적인 생명력이 예전보다 둔화되고 약화되었을까? 그 고민이 떠나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맥을 또 앞선 교회에서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정말 교회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음에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아서 주님과 함께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심방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도를 할때그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바로 그 생명력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영국에서 기도 선교를 하는 한분 선배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기도 선교라고 한 100여 군데 이렇게 기도 선교를 하면서 한 3개 1년 중 3개월 정도는 그 100여 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기도 목회를 하는데, 기도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가는 곳곳 교회마다 이제 영국의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역을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면 영국의 목사님들이 다 눈물을 하나같이 흘리시더라는 겁니다. 영국은 정말 전 세계 선교를 주도했을 만큼 한 시대에 큰 부흥을 가져왔고 그 부흥으로 오늘날 우리도 열매를 누리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다 알듯이 다 교회들이 술집이 되어 있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영국 교회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가서 그 잠자고 있는, 죽어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 교회인데 그 현실을 분석은 하고 깨닫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기도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런 교회를 선교하고 있는, 역으로 선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받았는데 이제는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신네들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다. 정말 이곳에 다시 성령이 다시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눈물을 뿌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선교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볼 때 영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우신다고 그래요. 저는 이 영국의 모습과 또 미국의 그러한 자가 진단하는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들이 참 요원한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참 괴로움이 많고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가? 흘러넘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간절한가? 얼마나 성경에 읽고 싶고 기도에 깊은 교제를 주님과 가지고 싶어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가지는 그 시간의 대부분이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이 주가 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과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지.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최근에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 동안 광야 기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유대인들은 제사장 행렬들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에는 한 8일 정도의 명절 기간 동안 매일같이 제사장 행렬을 이루면서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가집니다. 그 제사장 행렬들은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계속 합창을 하면서 그 의식을 행합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그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8일째는 황소,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어린 양 일곱 마리를 희생제사, 속죄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물 긷는 의식이 다 끝나고 속죄제사가 진행되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죽음이에요. 그 광야 40년은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물 긷는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진정한 생명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런 피의 제사를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물 긷는 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희생제사를 진행하는 것도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 그 초막절을 마치 완성하시고 대치시키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성전에 서셔서 당당하게 이제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이 물을 마셔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배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하면 생각이 나시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에스겔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되겠죠.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 흘러나오는 그 물이 쌓이고 쌓여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헤엄쳐야 되는 쉽게 넘을 수 없는 큰 강이 되는 그리고 그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아라바 아래로 사해까지 그 물이 흘러가서 모든 생물들을 살려내는 그 그림을 에스겔 47장에서 그려주시잖아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랄 때 강은 그냥 작은 강물이 아닙니다. 시냇물도 아닙니다. 아주 범람하는 큰 포타모이라고 하는 큰 강물입니다. 그러한 강들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구원의 기쁨과 생명과 영적인 그 생명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39절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요한복음에 이 성령을 통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생명력을 드러내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오죠. 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모이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누가는 기록하에 놓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이 자세, 그것이 가장 복된 자세라고 예수님께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으로 수만 명이 모였어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겸손하게 청종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로 인해서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 받은 성령을 서로 다 통한단 말이죠. 그 기쁨이 통한단 말이죠.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했었죠. 그리고 음식을 떼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 그리고 생명 다해서 전도하는 모습,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매를 맞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스데반은 목숨을 각오하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그러한 결단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 예, 이런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성령 때문에 성령에 기원된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새벽에 그 놀라운 영적인 생명력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여러분들이 설교 안 해도 아는 내용이지만 기본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성령은 성경에는 놀랍게도 너무나도 단순하게도 기도와 직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바로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탄생할 때에도, 세례요한이 탄생할 때에도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할 때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셨죠. 똑같은 패턴으로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가 오로지 12일 동안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같은 민족에 대해서 성령이 임할 때만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네 번 씁니다. 그 네 번의 표현,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고넬료 가정의 최초의 이방인 가정의 성령을 받았다, 세례 요한의 열두 제자가 에베소에서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의미의 표현은 모두 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그가 3일 동안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잖아요. 70인 제자로 추정되는 아나니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의 집으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서 바울을 만나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아, 바울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거든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제9시에 고넬료가 기도했죠. 제6시에 베드로가 다음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세례 요한의 열두 제자에게도 역시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경에 대한 열정도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책을 보다가 한 내용에 딱 눈이 머물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이유 하면서 세 가지를 요즘 트렌드, 아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들 계속 탐독하다가 그 내용이 다 똑같더라고요.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죠. 둘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기도해봤는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겠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정력으로 잘못 구하고 안 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현실 세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긴 하지만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서 공고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는 부요한 삶을 살았고 주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나라에 어여시 차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3일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믿음 충만한 사람을 임직자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가 다시 한 번 더 평일의 새벽에도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고, 집마다 부서마다 산을 찾으면서 그 산에서 말씀을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이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고, 개인개인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매일매일마다 정해진 기도 시간들, 기도 시간이 아주 여러분 사소한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주님과 정해놓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다시는 우리 한국교회에 미국과 영국 같은 그런 영적인 방황에 공경에 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부으심이 부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겸손의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로 성령 충만하셔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의 장소와 골방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가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부서마다 그런 기도하는 운동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 가져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